같아서 좀 더 은혜로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성해 주신 거 되게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은 시편 131편 말씀으로 감당하지 못할 큰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큰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럼 삶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큰일 앞에 설 때가 있죠. 그렇죠?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되게 자주 있습니다. 뭐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죠? 뭐 고3, 19살 때부터 우리 입시라는 문제에 섰는데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그게 감당하지 못할 큰일처럼 느껴지고요. 또 20대 중반이 되면 취업이라는 문에 서게 되는데 그것도 되게 감당하지 못할 큰일처럼 느껴집니다. 막상 회사에 들어가고 삶을 이렇게 해도 이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도 이게 언제까지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의 대답이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일 앞에 서 있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꽃집을 하는데요. 자영업을 해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꽃을 사놓고 다음 한 주간 이 꽃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이 꽃은 팔 수 없는 꽃이 되는 것인데 하루 종일 손님이 안 오는 날도 있죠. 사실 이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일입니다. 내가 준비는 하지만 누가 들어와서 이것을 사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목회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은혜를 드리는 일인데 예배 오시면서 은혜를 기대하는 오시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할 수는 있지만 은혜받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제가 신방을 하지만 위로해드릴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사실 양육을 하지만 이 양육으로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이 제가 없고 그러니까 사실 매번 양육을 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신방을 할 때마다 부담감이 제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큰일을 한다고 느낄 때가 있죠. 관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좀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결혼이 되게 큰 벽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내가 이게 진짜 감당이 안 되는 뭐 공부는 열심히라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열심히 해도 되는 것인지 결혼이라는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큰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막상 결혼을 하더라도 좋은 가정을 꾸린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감당하지 못할 큰일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되면 사람이 겸손해진다고 하죠. 나름대로 내 인간관계는 내가 나름대로 해왔고 내 사회적인 일들은 내가 나름대로 해왔는데 아이를 키우면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한테 얘기해준다고 아이의 행동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내가 하는 선택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는 답을 아는데 아이는 그 답을 듣지 않고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아이의 인생이 내 아이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큰 일들도 있죠. 가끔은 우리가 큰 숙제 앞에 섭니다. 이건 진짜 내가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금을 좀 찍어보려고 여러분들이 되게 목소리가 왜 그 모양이냐고 했던 그 사금이 사실 저는 한 시간 동안 나름대로 목을 풀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 이젠 정상이다 하고 찍었는데 많은 분들이 목이 그러면 하질 마라 라고 연락이 오셔서 이제 일주일 쉬었는데 참 건강이라고 하는 이런 사소한 거 하나도 목소리가 안 나오면 사실 수요일쯤 목요일쯤 되니까 무섭죠. 내가 이번 주일까지 목소리가 안 나올까 봐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뭐 원고를 준비해봐야 말할 수 있는 목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렇죠? 건강이란 문제가 생기면요 정말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느껴지죠. 저는 사소한 얘기를 한 거고 제가 감히 나눌 수 없는 큰 문제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감당할 수 없는 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히터를 좀 끌까요? 제가 자신이 없는데 아직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생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돈이라는 게 있을 때는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되게 돈 앞에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진짜 돈 문제가 제대로 터지면 감당할 수 없는 큰일입니다.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계속 고민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계속 걱정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감당할 수 없는 큰일 앞에 우리가 자주 서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냥 다른 사람 생각하면 뭐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일상에 감당이 안 될 때도 있으시죠. 어머니들 가끔 출근하시고 퇴근하셔서 애가 너무 푹 자고 나를 반겨줄 때 너무 푹 자고 나를 반겨줄 때 낮에 너무 얘를 누가 많이 재워서 나는 진짜 지금 쓰러질 것 같은데 얘는 베스트 컨디션이라. 여러분 애가 내가 피곤하다고 일찍 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상을 이렇게 쭉 사는데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들도 있어요. 그냥 회사 다니는데 아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의 감정선에 질문을 던진다면 내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관계들, 내가 갖고 있는 일상들, 내가 갖고 있는 학업들, 노후에 대한 염려들, 내가 원하던 삶과 내 삶과의 거리,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 내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감당할 수 없는 큰일들로 내가 사실은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실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큰일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100% 에너지를 소진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을 갖고 있으면서 전 좀 제게 게으르게 살아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에너지는요 100% 소진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100% 행동을 해요. 100% 행동을 합니다. 진짜 시간을 분단위로 쪼개서 열심히 하죠.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어떤 분들은 80, 90% 정도 움직이십니다. 80, 90% 정도 움직이지만 마음속에 나 왜 100을 안 하고 있지? 라는 자책을 하느라 나머지 20% 에너지를 쓰세요. 어떤 분들은 30, 40%밖에 안 움직이세요. 아, 저런 환경인데 어떻게 30, 40%나 움직이지? 저런 환경이면 100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30, 40%밖에 안 움직여요. 그럼 그 사람 마음 편하냐? 그렇지 않죠. 그 30, 40%밖에 안 움직여지는 이유가 어떤 면에서 그 일 압도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긴장감과 외면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자기가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과 이런 것들이 나를 깊게 덮어오기 때문에 사실 그 생각에 사로잡히느라 또 60, 70%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큰일 앞에 혼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100%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100% 에너지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70% 에너지만 쓰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100의 에너지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단거리를 뛰는 거고 인생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60, 70%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오래오래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은 100의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한 달을 생각할 때, 1년을 생각할 때 60, 70% 에너지를 쓰는 게 하루를 생각할 때 60, 70% 에너지를 쓰는 게 사실 평생의 호흡에서는 100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종점까지 가야 되잖아요. 도착 지점까지. 근데 단기적으로 몇 달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100의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실 나는 120%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100밖에 없는데 120을 써요. 그럼 그 나머지 20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쓰면 안 되는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일상을 유지할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00%의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일상이 유지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기본적인 청소도 되지 않고 먹을 것도 챙겨먹지 못하고 일상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 내가 일상을 유지할 에너지까지 거의 다 끌어다 쓰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번아웃이 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쓸 에너지를 끌어다 쓴 거죠. 내가 내일 쓸 에너지까지 다 쓸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번아웃이 와버린 거예요. 아예 멈춰, 셧다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떤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밖에 없어요. 내 인격을 유지할 수 있는, 내 인격을 유지하는 기본 에너지를 가져다 쓰십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사람의 인격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몸을 유지하는데 기초대사량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격을 유지하는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가져다 쓰면 어떻게 돼요? 인격이 무너집니다. 내면이 피폐해져요. 감정이 널뛰기 시작하죠. 감정이 다루어지질 않아요. 욕망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욕망이 다루어지지 않아요. 생각이 약해집니다. 생각이 세워지질 않아요. 내가 내 생각을 건강하게 지켜가고 내가 내 욕망을 다루어가고 내 감정을 내가 추스려가기 위해서 일정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들여야 내가 나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 에너지를 끌어다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의 내면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래서 100% 에너지를 쓰는 사람은 어느 지점에서 사람이 좀 변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좀 변해요. 어떤 사람은 되게 감정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욕망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않아서는 좀 악해지기도 하고, 생각이 변한 거죠. 그래서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그분이 내면에 대한 숙제를 갖고 있는 이유가 환경에 대한 이유일 때도 많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까지 다 끌어다 쓰느라 내면적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한 오늘 본문의 조언은 무엇입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설 때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본문의 조언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말씀하시길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어떻게 우리가 조언하는 거예요? 네가 감당하지 못할 큰일을 하려고 힘쓰지 마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들리면 안 되는 건 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들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포기하라는 말씀이 있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겐 좋은 조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있거나 내가 놔야 되는 걸 붙잡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조언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네가 받아들여야 돼. 내가 지금 욕심이야. 그건 네 분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좋은 조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닥대고 있는 감당하지 못할 큰일 중에 이거 놓으면 되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막닥대고 있는 큰일은 놓을 수만 있으면 놓고 싶은데 이게 놔지지 않는 문제예요. 놓는다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놓으면 됩니까, 이게? 내가 놓을 수 없는 문제여서 내가 이 문제 압도당하고 있는데 그냥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해라는, 저는 우리가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조언은 약간 의문을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정신과 잘 안 맞는 것처럼 이 본문 한 줄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경 전체 정신은 뭐죠? 그럼 성경 이야기 전체가 뭐예요? 감당하지 못할 큰일을 시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시도했습니까? 다윗은요? 기드온은요? 히스기야는요? 성경 전체는 감당하지 못할 큰일을 시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체적으로 그 일을 하고 왔던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한 구절이 감당하지 못하는 건 안 하는 게 맞아 라고 했으면 모세도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걸 하고 갔어야 되고요. 다윗도 그건 제가 못합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원은 누구보다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300명으로는 못 싸웁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정신에도 이건 맞는 조언은 아니에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읽어봅시다. 감당하지 못할 큰일을 하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 앞에까지 읽어야지 이 의미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뒤만 읽은 것이죠. 전체 문장을 봅시다. 앞에 뭐가 나와요? 마음의 교만과 눈의 오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마음의 교만과 눈의 오만. 마음의 교만은 뭐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난 대단한 사람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렇죠? 눈의 오만은 무엇입니까?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연결되는 것이죠. 내가 이거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핸들링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고 저 정도는 나한테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 연결해보면 지금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너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그건 네가 감당하지 못할 큰일인데 마치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게 네가 감당하지 못할 큰일이 아니라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인 것처럼 그 문제 앞에 서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수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가 사실은 내가 감당할 수 못하는 일이라는 걸 내가 인지하고, 내가 그 문제에서 30%는 내가 할 수 있지만 70%는 내 손을 떠난 일이다. 내가 최선을 다해봐야 50까지만 핸들링 할 수 있지 나머지 50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내가 인지해야 하는데, 내가 마치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이걸 할 능력이 있어 라는 식으로 오만하고 교만하게 그 문제 앞에 서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얘기하는 건 그것입니다. 이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이라는 걸 인지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만큼이고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다. 그러니까 인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쉽게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그럼 30%만 하고 말지 그럴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서야 됩니까? 이 모순에 서야죠. 난 이 문제를 꼭 풀어가야 되는데 난 이 100의 숙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내가 풀 수 있는 부분은 30밖에 없어. 나머지 70은 어떡하지? 이 감정선에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감정선에 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131편 우리가 근데 얘기해 주는 해법이 무엇입니까? 3절이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 70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래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앞에 태도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일에 대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실 못하면서 자기의 막연한 계획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자기의 판단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 백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는 그 지점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30밖에 못한다는 그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지만 이건 100의 해결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내 앞에 내 피해갈 수 없는 당위 앞에 서고 그래서 그 70 앞에서 어쩔 수 없는 마음 어떡하지? 라는 마음 그 가난한 마음으로 서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란다. 아이들이 바라는 것을 제일 잘하죠, 그렇죠? 아이가 한 명에게 들어와서 엄마 과자 먹고 싶어. 응? 과자를 엄마가 줄 수 있다는 걸 알죠. 엄마 가방에 과자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과자를 주길 바라죠. 그때 목소리도 친절하죠. 엄마 과자 먹고 싶어. 누구였니 아까? 너무 스윗하더라고 이야기. 친절해. 엄마가 아빠가 이거 장난감을 사주기를 바래요. 마트에 가는데 아빠가 장난감을 사주기를 바래. 그럼 차에서 내릴 때부터 애가 되게 스윗해지죠. 아빠 오늘은 뭐 사? 지하 1층도 가나? 저희들은 토이저러스가 지하 1층에 있었는데 구경만 할게. 네가 언제 구경만 했다고? 바라는 거죠. 상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호의와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것. 그렇죠? 이게 바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는 것. 상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호의와 능력이 있다는 걸 내가 믿고 기대하는 것. 이게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 하나님을 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문제에 초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는 건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랑 상의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내가 매몰되기 전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내 계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력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해내야 되는데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이것들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내 삶의 힘, 내 마음에 내 삶의 힘을 달라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하나님께 일해 주세요. 하나님께 일해 주세요. 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내 능력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하나님을 초대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그 70%를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필요합니다. 제가 은혜에서 얘기할 때 항상 세 가지의 영역을 말씀드리죠. 돌보심의 은혜를 얘기하고 영혼권의 은혜를 얘기하고 그리고 사명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돌보심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바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상한 편견들을 갖고 계세요. 아, 저는 기복주의가 싫어서. 여러분, 돌보심의 은혜만 이야기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얘기한 것이 돌보심의 은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나는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뭔가 내면적인 거, 좀 가치적인 거, 이런 거를 신앙,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거 진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니까? 그 재능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기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 안 있었을 사람이 마치 그걸 다 내가 해낸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고 돌봐주신 거잖아요. 그 일자리 여러분들이 못 얻어서 기도했던 일 아닙니까? 그 결혼 여러분들이 못 얻어서 기도했던 일 아닙니까? 그 자녀 여러분들이 못 얻어서 기도했던 일 아닙니까? 그 사회적 기회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그 당연히 내 것인 것처럼, 야,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돌보심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라셔야 돼요. 재정 문제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셔야 돼요. 사회적 기회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셔야 돼요. 육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관계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늘을 바라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영혼권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셔야 합니다. 내가 돌보심에 대해서는 뭔가 간절히 기도하실 줄 아시면 오히려 영혼권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내 내면에 대해서는 명상과 성찰, 학업까지 좋아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저를 좋아하십니다. 앞부분을 설명을 많이 해주니까. 이런 부분은 명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이런 축의 뷰가 필요하다. 여러분, 진짜 내면이 바뀌는 어느 부분은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바뀌는 부분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길 기대하고 바랄 때 주님께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신비롭게 내 중심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냥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이해하니까 뭔가 내가 이런 식으로 내면을 좀 자기 돌봄의 시간을 가지니까 뭔가 나아지는 거?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서도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거고 좋은 거긴 하지만 그걸 은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읽으니까 마음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기도의 시간과 자기 돌봄의 시간을 가진 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상이 필요해요. 야, 하나님, 내가 30% 했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럴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명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에서는 하나님께 내가 해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됐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30%고 남의 70%는 하나님께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 제가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강의는 편해요. 강의는 편해요, 사실. 정보 전달하는 거니까. 강의는 편해요. 설교는 하나도 안 편해. 왜? 매번 못하는 걸 하는 거거든. 매번 못하는 걸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은혜의 영역들에서 내가 환경에 문제가 있건 내면의 숙제가 있건 사명의 이슈가 있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그 진짜 목적이 성취되려면 그 100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그 바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확신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찾아올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찾아와요? 무엇을 받습니까?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 평안을 받습니다. 평안. 본문의 2절에 얘기하는 거죠. 실로 내가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길.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 내면의 고요함과 평온함. 아직 환경이 해결된 건 아니죠. 답이 다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길 내가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부분에 개입하시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내 가운데 찾아오는 평온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죠. 그렇죠? 교만이 아니라 바람이 필요하다는 거고 하나는 불안이 아니라 평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내면 변화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변화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상당수는 100의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면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못한 큰일 앞에 서서 100의 에너지가 빨려나가고 있어서 사실 120이 빨려나가니까 내면을 유지할 에너지도 다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감정을 이렇게 돌봐라, 생각을 이렇게 다루어라 라고 하는 게 잘 와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걸 할 에너지가 없다고 느껴요, 본인은. 또 그걸 해야 된다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왜? 지금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도 숙제처럼 다가와요. 여러분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지금 100이 있고 여기 에너지를 다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정말 강조하는 영혼구원의 은혜,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하고 정서가 변하고 욕망이 변하는 그 영혼구원의 은혜, 내 마음을 돌보고 인격을 회복시키는 그 기본적인 걸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한테 뭐가 어떤 면에서는 선결돼야 되냐면, 뭐가 선결돼야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오는 평안이 회복돼야, 그 평안이 회복되면서 내가 여기에 100의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고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안에 내면의 평안, 정서적 에너지가 다시 한번 회복될 때 내가 내 내면을 회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고 영혼을 회복하는 그럴 수 있는 여유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안 뛰어도 돼. 뛰니까 더 웃기잖아. 응이 너무 착하죠. 응 소리 너무 작아. 그 평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 평안에 대한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기대가 있으셔야 돼요. 오늘 뭐라고 표현한 게, 평온에 대해서 내 영혼이 고요하기로 평온하기를 젖때 나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게 하였나이. 그러니까 이 평온을 뭘로 표현해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로 표현하죠, 그렇죠? 지금 엄마 품에 안 되는 아기가 난리가 나긴 했는데 저보다 작은 아기, 저보다 작은 아기. 그럼 진짜 작은 아이가 시적 이미지로 엄마 품에 안겨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일단 뭐예요? 정서적인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죠, 그렇죠? 그 체온만으로 그 정서적 에너지로 애가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안전감을 누리는 거죠. 누가 와도 내 엄마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안전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엄마 품이 상징하는 또 하나는 젖 먹이는 곳. 그냥 공급에 대한 거죠. 내가 배고플 때 나를 공급해 줄 거라는 확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젖을 먹지 않고 있다라 할지라도 지금 누가 당장 쳐들어온 걸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감정선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정서적 에너지와 사회적인 에너지와 물리적인 에너지를 내가 다 받고 있는 그 안정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한 이 평안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평안에 대한 기대를 가지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평온의 기대를 갖기 어려워하신 분들이 있어요. 실망감의 경험들을 얘기하세요. 저기에 저도 깊이 동의합니다. 이게 경험이 한 번씩 쌓여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평안 주시는 경험을 하고 또 결국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고 이 선순환의 경험을 한 세네 번 하면 그 다음엔 내가 어려움 중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더 큰 문제가 생겨서 주님을 신뢰하고 이런 게 쌓여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 바퀴만 돌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쉬워지는 게 있어요. 믿음의 연차가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세 바퀴 돌기 전까지 반대의 경험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내 딴에는 뭐 부족했지만 기도를 했는데 내 상처는 풀려가지 않았다든가, 내가 그때 기도하지 못한 건 맞지만 너무 내 생각이 안 좋은 식으로 문제가 풀려져 갔다든가, 이런 경험이 한 두세 번 반복되면 이제는 부정의 악순환이 한 세 번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는 신뢰감 같은 게 별로 없어지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 이럴 때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우셨던 시점이 있는데 그래서 집안의 경제 문제나 가정적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매일처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제가 청년부 담임 목사 그 담당 목사였거든요. 근데 집에 너무 큰 문제였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너무 큰 문제. 집안 이제는 너무 큰 문제예요. 그걸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6개월을 기도를 했는데. 근데 청년부 가서 별것도 아닌 문제. 근데 이거 하나님이 좀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청년부들끼리 모여서 한 30분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그 제안의 확신은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리더들이랑 되게 감사하다고 하고 차 몰고 제가 집에 오면서 제가 이제 사운드를 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에서 혼자. 하나님 계신다고 깜빡하고 하여튼 지일은 진짜 관심 많아 이랬어. 하여튼 지일은 관심 겁나 많아. 하여튼. 겁나 아니고 욕했어요, 사실. 너무 섭섭한 거야. 이게 훨씬 큰 문제고 사실 그거 안, 내가 청년부 지도지만 그거 안 돼도 돼 사실. 그거 안 돼도 돼. 그 일 잘 안 돼도 돼. 또 하면 되지 뭐. 근데 이거는 너무 심각하면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짜증이. 이런 경험이 한 세 번 되면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죄송한 마음을 갖고 저도 그 감정을 알기 때문에 그때 저한테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제가 제일 싫어했는데 뭐 또 제가 살다 보니까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제가 합니다.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다음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7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젊을 때 먼저 받은 부르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나만 호의호식하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 민족을 생각해야겠다라는 소명의식을 받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왕자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신분 추락이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나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갱신하고 난 아시리아의 군대에 무릎 꿇지 않고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선언했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리고요 국경이 무너졌습니다. 중요한 새 성읍이 다 깨졌어요. 정국토를 아시리아에게 뺏겼습니다. 수도가 포위당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했을 때 다윗 생각에는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됐으니 난 왕의 사위야. 근데 요나단은 내가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형이 포기하고 이양만 하면 내가 왕이 되는 거잖아. 왕이 바로 턱 밑까지 왔어. 근데 이제 추락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그치. 내가 이 지금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제일 신분이 높잖아. 내가 이집트의 왕자잖아. 그래 이 신분으로 뭔가 할 수 있겠지. 그래 이 신분 그 신분 다 잃어버리죠. 그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더라고 유월절을 지키고 막 그럴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그 부흥 집회 같은 그 시간들이 지나갔습니까? 엄청난 이 절개의 은혜가 막 있었죠. 히스기야 때 그 절개의 은혜가 딱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아멘하고 국경이 박살났어요. 성이 판판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장수가 지금 히스기야 앞에 딱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기고 왔겠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으면 국경에서 우리가 졌겠지라고 얘기하죠.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그 과정 중에 있더라도 내가 당장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잘 풀려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 과정 중에 있더라도 여전히 소망이 있네라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가시면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는 좀 더 여러분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이제는 다 읽으셨죠? 우리 거의 다 왔죠? 시편에서 다윗이 얼마나 자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평온을 느낍니까?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여전히 당하고 있는데 내 영혼을 안전지대에 두셨다라고 고백합니까? 사방에 내 대적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평안히 누워 자기도 하리니라고 고백합니까?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의 과정이 있죠.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원망하고 두려움을 토로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얘기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길 간구하고 그쵸? 내가 너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걸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왠지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섭섭하다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간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가 뭘 경험했기 때문에 평안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들을 경험하면서 평안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 여러분들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일이 생겼을 때 두 가지를 하지 마세요. 하나는 이거 나 할 수 있어. 이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교만과 오만으로 120%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거 1년 뒤에 여러분들 내면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생활이 어떻게 되시는지.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내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걸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의 평온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매어 달리기 강구만 하시는 것도 하지 마세요. 오늘의 평안을 구하셔야 돼요. 오늘의 평안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은 평안을 어떻게 줍니까? 세상은 평안을 어떻게 줘요? 세상은 평안을 환경으로 줍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고 하나님도 이 평안을 때 주시죠. 결국에 주셔요.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건 뭐예요? 환경은 아직 좋아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얘기해요.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돼요. 감당할 수 없는 큰일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는 큰일 앞에 있어서 마음의 에너지를 다 썼는데 뭐 영혼의 구원, 내면의 변화, 정서의 변화 이거 좀 사치스럽게 들려. 이게 너무 이해돼. 숙제처럼 느껴지는 거. 구름 잡는 얘기처럼 느껴지는 거. 너무 이해돼요. 너무 공감돼요. 왜요? 저도 그러니까. 이 문제부터 좀 우리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합시다. 하나, 상황은 해결 안 된 건데 마음만 평안하다. 아니, 그건 별로. 그건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란다는 건 뭐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신뢰감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분명 해결된다는 신뢰감. 내가 생각한 방식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면 충분히 감사합니다 라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신뢰가 그만 결과가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그걸 미리 내 안에 허락하시는 평안이 있으셔야 돼. 이 두 가지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삶의 문제들을 붙잡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오는 평안 그것이 여러분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것들도 해나갈 수 있는 거니까 이 평안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안이 없을 때 131절 읊조리세요. 131편은 이걸 얻은 사람이 하는 뒤의 고백이죠. 131편은 이걸 다 지나온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걸 천천히 읊조리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천천히 읊조리세요. 전 이 1절을 읊조리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막 내 힘을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안 될까 봐 너무 무섭고 이럴 때 이걸 내려놓은 하나님 제가 해봐야 60% 이상 못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평안이 없는데 실로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해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 여호와의 품에 가득히 하였나니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천천히 읊조리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천천히 읊조립니다. 저는 전체 구절을 읽진 않고 하나님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일을 힘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길 바랍니다. 하면 제가 여호와를 바랍니다 하고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그 길에 압도될 때마다 평온이 사라질 때마다 천천히 이거 읊조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설교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설교했던 이야기 같은 은혜가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천천히 간절히 읊조실 때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까지 함께 합쳐서 좀 길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당하지 못할 큰일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하고 계획도 세우셨고 대안도 세우셔서 마음 한쪽에 밀어놨지만 사실은 감당하지 못하는 큰일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그 일 때문에 평안이 없으시다면 하나님 제 안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믿는 가운데 내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